작은 나라 제노비아의 클라리스 여왕은 나라를 물려받을 공주 손녀 미아가 즉위식에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알았냐는 미아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서 내가 아는 사람의 영혼을 느꼈기 때문이야. 그게 누군데요? 바로 나 자신이지.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1년 미국에서 개봉한 게리 마셜 감독의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입니다. 소녀들이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달콤한 상상을 다룬 신데렐라 이야기인데요. 친구들 앞에만 서면 말도 제대로 못하던 15살의 미국 여고생 미아가 갑자기 생전 처음으로 할머니를 만나고 왕실 교육을 받으며 공주로 거듭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고생이자 공주 역할로 앤 해서웨이, 여왕으로는 줄리 앤드루스가 출연하는데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화가인 엄마 헬렌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영리하지만 수줍음을 많이 타는 미아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죠. 남들처럼 미아도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지만 부스스한 외모와 수줍음 때문에 단짝 친구 릴리를 제외하고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아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할머니가 계셨던 겁니다. 거기다가 할머니는 제노비아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남학생들에게 인기도 별로 없었던 미아가 제노비아의 왕위를 이어갈 공주였던 거죠. 제노비아의 왕자였던 미아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미아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미아의 장례를 위해 미아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녀에게 신분을 알려주지 않기로 한 건데요.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미아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미아는 제노비아의 독립기념일 무도회 직전까지 공주 레슨을 받기로 하고 공주가 될지 말지는 그 후 결정하기로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아는 점점 눈부시게 아름다워지고 학교에서도 남학생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죠. 미아의 비밀이 공개되면서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한 몸에 받은 미아는 단짝 친구인 릴리와는 차츰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직접 등장하며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쾌한 줄거리의 영화에서 사랑스러운 미아의 캐릭터도 한몫하면서 매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제노비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통해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노비아 여왕의 말처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라고 하는데요.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전형을 제시하며 상정한 국가 규모가 5천 가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인구가 얼마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중 누가 우선이냐를 아는 데서부터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여주인공 미아가 공주 수업을 받으며 한나라의 진정한 공주가 되고 자아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크리스탈의 슈퍼걸, 대단한 소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귀여운 여인을 만들었던 게리 마셜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주연으로 앤 해서웨이, 단짝 친구 릴리 역할로 헤더 마라타조가 출연했고요. 조연으로 운전기사였던 헥터 엘리존도, 미아를 괴롭히던 친구 맨디 무어, 미아 엄마 헬렌 역할의 캐롤라인 구덜, 제노비아 여왕인 할머니 줄리 앤드루스가 등장했습니다. 또 캐나다 출신 한인 배우 샌드라 오가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개봉 당시 만 18세였던 앤 해서웨이의 상큼발랄한 모습을 보여줬던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편 영화에 첫 데뷔한 앤 해서웨이가 지나친 의욕 탓으로 과잉 연기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앤 해서웨이는 1999년 폭스 TV 드라마 겟 리얼로 데뷔했습니다. 평론가들은 배우로서 앤 해서웨이의 도약은 2005년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처음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06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008년 레이첼 결혼하다를 통해 솔직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2011년 영화 원데이에서 한 남자를 짝사랑하는 엠마, 2012년 개봉한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캣 우먼과 같은 해 나온 영화 레미제라블 등 이 세 영화에서 앤 해서웨이의 연기를 한 옥타브 올려놓은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앤 해서웨이와 작업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앤 해서웨이를 영화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배우라고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가정교사 마리아 역을 맡았던 줄리 앤드루스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 미아의 할머니이자 제노비아 여왕으로 등장했는데요. 기품 있지만 지나치게 엄숙하지 않고 우아하지만 위엄을 갖춘 여왕 역을 잘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Backstreet Boys의 What Makes You Different. 도대체 뭐가 당신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는 건가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Play after dark, you light up my day.
Got your own kind of style, it sets you apart. Baby, that's why you capture my heart.
I know sometimes you feel like you don't fit in, and this world doesn't know what you have within.
When I look at you, I see something rare.
What makes you different? Makes you beautiful.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는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 않는 외모에 꾸미지도 않고 친구들 앞에서 소극적이던 모습에도 미아를 짝사랑하던 마이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미아는 마이클에게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날이 미국에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밸런타인데이인데요. 매년 2월 14일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초콜릿이나 선물을 전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제였던 발렌티누스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3세기 군인들의 군기 문란을 우려해 미혼 남자들을 더 많이 입대시키기 위해 결혼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 밸런타인 주교는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의 명령을 어기고 군인들의 혼인을 집례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날이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2월 14일을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는 날로 보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날 서로에게 초콜릿을 보내는 관습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36년 일본 고베의 한 제과업체에서 밸런타인 초콜릿 광고를 시작하면서 밸런타인데이는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는 이미지가 일본에서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60년 일본 모리나가 제과가 여성들에게 초콜릿으로 사랑 고백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게 계기가 돼서 여성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남성에게 전해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밸런타인데이가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이날 배우자, 연인, 자녀, 가족, 친구들에게 마음을 담은 카드나 작은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함께 요리하거나 외식을 하는가 하면 데이트를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화원에서 꽃을 사서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거나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는 반지, 목걸이를 비롯한 장신구들도 많이 팔려나가는 때가 밸런타인데이라고 하는데요.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라고 하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밸런타인데이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맨디 무어의 Stupid Cupid, 바보 같은 큐피드,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You're a real mean guy. Princess Diary 함께하고 있는데요. Princess Diary는 총 2,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돼서 약 1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Princess Diary는 2002년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 협회 ASCAP에서 영화 텔레비전 음악상을 받았고요. 이 영화 음악에는 미국의 영화 음악 작곡가 존 데브니가 맡았는데요. 존 데브니가 참여한 대표적인 영화로는 위대한 쇼맨, 돌아와 잃어버린 황금의 도시, 어쩌다 로맨스 등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비비 맥의 Miss You More, 당신이 더 그리워요. 함께 듣고 오시죠.
So many reasons that I find to run to you, 'cause there's so little loving in my life now I'm away, and thinking about it, I want things back how they used to be, 'cause there's no way.
SS 다이어리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심으로 돌아간 듯하다. 앤 해서웨이의 등장을 알린 영화다. 우리 할머니도 왕비였으면 소녀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다. 정말 한 편의 동화 같다. 어린 시절 공주를 꿈꿨던 모든 여자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영화다. 그냥 보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주제곡도 신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독특한 소재에 재미있고 감동도 있다. 여동생에게 추천해줄 만한 영화다. 가볍고 유쾌하고 사랑스럽다.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커다란 막대사탕 같은 영화다. 소녀들에게는 어느 연령대라도 다 재미있어하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화다 라고 평했고요. 플러그드 인 평론가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내용 전개가 상당히 깔끔하고 재미있다. 영화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느라 비평가들에게 난도질 당하지 않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즐길 수 있는 영화다 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스텝스의 Happy Go Lucky, 낙천적인 함께 듣고 오시죠.
Thank you.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아가 제노비아 공주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남긴 다이어리에 미아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미아는 마음을 바꾸죠. 용기란 무서움을 모르는 게 아니란다. 무서움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지. 이제부터 넌 네가 생각하는 네가 되든지 중요한 건 너 자신이 그 길을 따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하는 것이란다.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아를 짝사랑하던 마이클은 그를 선택한 미아에게 이렇게 묻죠. 왜 나야? 그러자 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가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을 때도 날 사랑했잖아. 이번에 프린세스 다이어리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몰래 자신만의 여행을 떠나려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제노비아의 공주가 되기 위해 미아는 비가 내리치던 날 차를 끌고 제노비아로 향하는데요. 결국 비를 쫄딱 맞고 시간이 없어 드레스는 입지 못했지만 트레이닝복에 청바지를 입은 미아가 제노비아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당당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솔직하게 전하며 한 나라의 공주로서 선포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아는 학교에서 짝사랑하던 잘나가던 금발머리 남학생 조시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마이클에게 마음의 문을 열죠. 그를 즉위식에 초대해 둘이 함께 춤을 추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헨슨의 Wake Up, 일어나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평범한 여고생이 한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멋진 공주가 되는 과정을 발랄하고 유쾌하게 그려내면서 가족 간의 사랑, 진정한 남녀 간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엠포즈의 The Journey, 여행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꿈꾸는 것도 훌륭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훌륭하다. 미국의 강연가 토마스 로버트 게인즈가 한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작은 새싹처럼 돋아나 있는 꿈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Your smile so tender, my heart was captured, my soul surrendered. I spent a lifetime waiting for the right time. Now that you're near, the time is here.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흑인 창법으로 노래하는 백인 가수라는 그런 평을 받았던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이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하운드독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1960년에 발표해 또 한 번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그런 곡이에요. 내일은 너무 늦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영원히 내 사랑이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노래한 It's Now or Never.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가수이면서 또 영화배우로서의 인생도 화려하게 보냈던 엘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가수로 성공하기 전에는 이 영화 안내원으로도 일한 적이 있었던 엘비스가요. 배우가 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하트브레이크 호텔, 뭐 하운드독 이런 곡들이 연이어 히트를 하면서 대형 가수로 발돋움한 그는 1956년 미국 남북전쟁을 소재로 한 이 흑백 영화에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죠. 영화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엘비스는 이 영화 속 사랑하는 여인에게 Love Me Tender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애절한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레노 브라더스였어요. 하지만 영화보다 먼저 발매하게 됐던 영화 음악 앨범이 100만 장 이상의 사전 주문이 들어오자 이 영화 제목도 Love Me Tender로 바꾸게 됐죠.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belong. And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부드럽게 달콤하게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내 삶을 완전하게 했어요. 내 사랑이요. 라며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의 Love Me Tender 듣고 계신데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영화가 한 300개 이하의 영화관에서 개봉이 됐지만 이 영화는요. 엘비스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무려 575개의 영화관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에드 설리반 쇼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소개가 되는 등 이례적으로 개봉도 하기 전에 이 사운드 트랙이 먼저 발매가 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곡은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어요. 이후로도 엘비스는 수많은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군 제대 후에는 의도적으로 군인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맡기도 했어요. 이 엘비스의 GI 블루스라는 영화가 1960년에 개봉하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서 GI라고 하는 게 바로 미군 병사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역시 또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I got those 1, 2, 3, 4 occupation GI blues. From my GI head to the heels of my GI shoes. And if I don't go stateside soon, I'm gonna blow my fuse. We'll get a horse and feather and black pump a nickel for chow. But all that we do here is war. We like to be heroes, but all that we do here is march. And they don't give the purple heart for a full fallen arch. I got the 군인들이 함께 찾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여성에게 반하게 되는 엘비스는 이 노래로 그 여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곡인데요. 우리의 직업은 GI 블루스.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꽃처럼 예쁘군요. 라고 노래하는 GI 블루스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61년에는 이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또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역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하와이의 아름다운 배경과 그 음악이 잘 어우러졌던 영화 블루 하와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는 특별히 두 곡이나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 두 곡 중에서 먼저 블루 하와이라는 노래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Thank you. 불어오는 바람에 야자수 나뭇잎이 흔들리고 해변가에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하와이 풍경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그런 곡이네요. 밤과 너 그리고 푸른 하와이 너는 나에게 천국이야 너와의 이 밤은 마법의 밤이야 라는 가사와 더불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던 블루 하와이 이 노래에 많은 여성들이 환호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히트가 된 또 다른 노래는요. 러브 미 텐더만큼이나 유명해져서 엘비스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가 됐어요. 바로 영화 주제가였던 Can't Help Falling in Love라는 곡인데요. 현명한 사람들이 말하길 오로지 바보만이 서두른다고 했죠. 하지만 내가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라면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마음을 고백한 그런 곡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 고백 세레나데로 사랑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1956년부터 1969년까지 13년 동안 3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한 것을 보면 이 엘비스의 초기 활동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이 영화 역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와 배우로 동시에 성공을 거뒀고 또 락앤롤과 팝, 발라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4주 동안 함께 따라가 본 엘비스의 음악과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여름은 많은 부모들에게 공포와 불안의 계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질병, 소아마비가 만연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은 조나스 소크라는 의학자가 문제의 질병을 없애는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소크 박사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백신의 개발은 여러 해에 걸친 힘겨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조나스 소크는 1914년 10월 28일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주해 온 유태인 가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어야겠다는 결심이 강한 부모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했습니다.
조나스는 어머니의 근로정신을 타고난 데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삶의 방식도 어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배움은 조나스가 나중에 과학계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조나스는 13살 때 영재들이 다니는 타운샌드 해리스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가난한 이민가정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립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발사대라는 별명이 붙은 곳이었습니다. 성공의 미래를 향해 발사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등학교 때 조나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이고 진지한 소년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책이라면 무엇이든 다 읽어야 했습니다.
이어 소크 집안의 첫 대학생이 된 조나스는 뉴욕시티 칼리지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곧 의학으로 방향을 바꾸어 뉴욕대 의과대학으로 옮겨갔습니다. 조나스는 차츰 환자 치료보다는 의학 연구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39년 뉴욕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의사보다는 과학자로 인턴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조나스 소크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독감 바이러스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젊은 조나스는 병에 대한 면역성을 강화시켜주면서도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소크는 바로 여기서 성공을 했고 그것이 앞으로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하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소아마비를 가져오는 폴리오 바이러스 감염은 1955년 소크 박사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공공보건의 적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갈수록 발생이 늘어났습니다. 1952년에는 감염자 중 2만여 명이 불구가 되고 3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서둘러 폴리오 감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을 찾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1947년 조나스 소크 박사는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와달하는 제의를 받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소크 박사는 전국 어린이 장애기금의 자금 지원으로 여러 종류의 폴리오 바이러스를 규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소아마비 백신 개발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백신 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 의학 연구사상 가장 정교한 현장 실험으로 평가되는 소크 박사의 백신 연구에는 2만여 명의 의사들과 공공보건 관계자, 6만 4천여 명의 학교 관계자, 22만 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동원됐습니다. 드디어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소크 박사가 개발한 소아마비 백신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 테스트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1955년 4월 12일 최초의 효과적인 백신 개발 소식이 세상에 공식 발표됐습니다. 소크 박사는 기적을 이루어낸 인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발표가 나오는 날 사람들은 마치 축제일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백신은 그 해부터 미국에서 실제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즉각 백신 접종 물결이 일었습니다. 캐나다, 스웨덴, 서독, 네덜란드, 스위스 등 국가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소크 박사는 공공보건은 윤리적 사명으로 인식돼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과학자로서 자신의 생애가 너무 많은 세인의 관심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독립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연구활동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명해지고 난 후에는 그건 불가능한 희망사항이 돼버렸습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얼마 후 당대 유명한 방송인 에드 머로우는 젊은이 최대의 비극이 그대에게 떨어졌소. 당신은 이제 평범한 삶을 상실한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또 머로우로부터 누가 특허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허란 없습니다. 태양에 대한 특허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신은 백신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다만 그 백신이 가능한 한 널리 보급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허를 받는다면 백신의 가치는 당시 약 7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1955년 4월 23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크 박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그의 공적을 치하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젊은 의학자를 인류의 은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노력은 겸손하고 헌신적인 연구의 최고 모범이라고 치하했습니다. 폴리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조나스 소크 박사의 백신은 환자를 감염시키는 위험성을 갖지 않는 죽은 바이러스를 주입해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크 박사의 백신은 주사로 투입하는 것이었으나 얼마 후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백신이 개발돼 경구용, 즉 입으로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또한 죽인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소크 박사의 백신은 극히 일부의 경우였지만 완전 면역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공공보건당국은 주사 백신보다 경구용 백신을 보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준비된 백신을 경구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면역이 아니라 오히려 소아마비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보고된 몇 가지 새로운 소아마비 케이스는 아마도 백신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독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 소크 박사의 방식을 사용한 나라에서는 소아마비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는 소아마비 백신을 경구용에서 다시 주사용 제제로 바꾸어 접종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1960년 캘리포니아주 라졸라에 조나스 소크 생물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의학과 과학 연구를 위한 혁신적인 센터였습니다. 소크 박사는 연구를 계속하고 여러 저서를 냈습니다. 일부 저서는 역시 의학 연구를 하는 두 아들과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말년에 들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백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80세 때인 1995년 6월 23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택에서 심장 질환으로 타계했습니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사회복지 전공자인 다나 린제이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에는 프랑스 화가 프랑스와 진로와 재혼했습니다. 진로는 한때 파블로 피카소와 사귀던 여성이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이라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그는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언론을 타는 것만 좋아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백신 개발로 의학사에 길이 이름을 남긴 존경받는 영웅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나스 소크 박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라디오의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